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4월 1일 화요일. 다니엘, 이 말씀을 닫아두라. 다니엘 12장 4절을 읽어보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구절에서 주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설교자들이 다니엘 12장 4절을 사용하며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가까울 때에 기술과 과학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언을 말하는 것은 생소한 일이 아니다. 또 많은 사람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일어난 교통수단의 비약적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하며 다수의 재림교회 서적이 이와 같은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 분명히 합리적인 해석이지만 이 구절에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라.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린 지시는 이 책을 닫아놓고 봉인에 두어라는 명령으로 시작된다. 이 구절은 다니엘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종말에 놀랍게 증가하는 그 지식은 다니엘서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일 수 있을까? 요한에게는 그의 책을 인봉하지 말라고 한 것을 생각하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무언가 차이가 있다.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알아야 하는 책이었다. 반면에 다니엘서는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야 더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었다. 수세기 동안 많은 훌륭한 기독교 학자들이 다니엘서를 설명하려고 시도했고 어떤 이들은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는 1798년에 맞춰진 1260년의 예언이 끝난 후에 세계의 수많은 해석자들이 1843년경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 윌리엄 밀러로 그의 설교로 19세기에 재림운동이 시작되었고 남은 교회와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밝은 이해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세계적 운동인 재림교회의 탄생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는 다니엘서의 예언의 성취인 것이다. 그들의 구원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기독교 세계의 대부분이 어둠 속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라. 가장 근본이 되는 에덴에서 제정된 제7일 안식일조차 무시되거나 폐기된 채 로마 이교의 뿌리를 둔 일요일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또 죽음에 대한 심각한 무지는 얼마나 깊은가.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죽은 사람이 즉시 다른 존재가 되어 올라간다는 이교도적인 생각을 믿으며 이는 어떤 이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입장은 이와 분명히 다르다. 우리는 진리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앞에 겸비하게 된다. 교훈입니다. 다니엘서는 닫아둔 책이었기에 오랫동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 때에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며 재림운동도 이 예언의 성취로 탄생했다. 묵상. 그동안 닫혀있던 책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용. 마지막 때를 위해서 열린 책이 말하는 것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축복이 되는 예언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려진 하늘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만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게 연구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실 것이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114. 주님의 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루어지기 바라며 고대하고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영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광야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과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아래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반석의 물도 때를 따라 공급되던 만나도 이제 곧 그칠 것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이고 물과 만나가 기적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그 땅에서 물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땅에서 경작하고 수확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지의 땅으로 미지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변화는 정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유일하게 알고 있던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습니다. 여러 징조들은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우리는 내년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고 있습니다. 광야를 뒤로하고 미지의 땅으로 진군하여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9절 사이에 모세가 여섯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신명기 34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간 모세를 위해 애도하였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서 1장은 그 기간이 끝난 어느 시점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림자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전의 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전 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어떤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세만 지도자로 봐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정말 모세를 지도자로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의 대명사와도 같았고 다른 지도자를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수준까지 오른 그런 지도자가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모세의 후임자가 되는 것은 정말 독이 든 성배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2002년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정말 이 우리나라에 부임하여 정말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히딩크 감독의 후임으로 월드컵에서 4강에 대단한 신화를 이룬 그 다음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해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제가 볼 때 여호수아가 이런 처지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호수아라면 저는 이 지도자의 직분을 맡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아주 많이 격려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거푸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할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에게 야 정신 차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을 말똥말똥 뜨고 생각이 명철한데 야 졸지 마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렵고 염려가 되고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담대하게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위험이 닥쳐오는데 어쩌면 내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두렵지 않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인생의 묘미가 있지요. 거기에 성장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강팀하고 해서 이겨야 재미있지. 국가대표가 동네 꼬마들 모아놓고 경기에서 이기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로봇처럼 조정하거나 두려움도 아픔도 모르는 무슨 인조인간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또 성장해 나가고 또 전진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왜 기록하였을까요? 사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마지막 출애굽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뒤에 남는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남겨진 다음 세대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 모습 가운데서 모세가 죽은 후에 자신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염려를 아마 상기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가나안 정복은 맞춰지지 않았는데 또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 시내산까지 동행했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곧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록을 통해 차세대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그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후반부를 보면 여호수아가 장로와 또 백성들을 따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전히 정복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사방에 위협과 유혹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굳은 결심과 결단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갈 이 차세대들에게도 굳은 결단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후대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랬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실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해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굳게 결심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편에 끝까지 굳게 서기로 결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믿음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결심입니다. 이 결심과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1960년대 고고학자들이 유대 광야에 있던 마사다라는 유적에서 발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사다는 기원 후 73년에 로마군의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유대인 960명이 함께 자살로 최후를 맞이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한 작은 항아리에서 대추야자, 그러니까 종려나무 씨앗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대추야자는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대추야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대추야자의 종자는 이제 지금은 멸종돼서 없는 종류의 대추야자였습니다. 삐쩍 마른 2000년이 가깝게 지난 2000년이나 된 씨앗이 그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2005년에 이스라엘의 과학자들이 이것을 심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싹을 틔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나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순나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암나무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해에 쿰난 동굴에서 발견한 비슷한 시기의 씨앗으로 추정되는 이 대추야자 씨앗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심었어요. 그 중에 암나무가 하나 싹을 틔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나무의 이름을 한나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무드셀라 나무와 한나 나무가 수분되어서 2020년 9월에 드디어 열매를 맺어 수확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2000년이나 시간이 흐른 이 삐쩍 마른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씨앗 속에 생명의 요소를 넣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씨앗 안에 생명을 넣어두셨어요. 그리고 그 씨앗의 생명은 조건이 되기까지는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조건이 딱 들어맞으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조건이 주어지면 그 안에 생명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생명을 넣어두셨어요. 그런데 언제 이 생명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언제 싹을 틔우는가? 믿음이라는 조건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그냥 놔두면 이 말씀은 그냥 마른 씨앗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들은 바 말씀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때만이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합한 말씀만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안에는 그 강함이, 그 담대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여호수아 안에는 강함이 없었어요.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에 감추인 그 능력이, 강한 능력이, 담대한 능력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불을 붙이면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로, 강한 지도자가 되기로, 담대한 지도자가 되기로 스스로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익숙한 광야와 요단 동편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없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성경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밟는 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주었다. 여기서 이 주셨다라는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땅을, 이미 과거에 주신 땅을 취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밟은 만큼만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밟은 땅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땅을 주시기 원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미지의 땅, 장대하고 호전적인 사람들이 사는 땅, 또 조상들이 가고자 하다가 실패한 땅이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은 그때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참 편하게 지냈습니다. 땅에 경작할 필요도 없었고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미 그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뭐 좁다고 보면 좁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부족함이 없고 안전하고 이미 소유한 땅을 두고서 미지의 땅, 불확실하고 위험한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좋았어요.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두고 또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또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 가운데서 이미 지금까지 좋았고 부족함이 없었을지라도 우리가 자리를 옮겨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익숙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오래 반복해오던 성공적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효과가 있고 좋은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만 합니다. 전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같이 전진해 나가자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밟아서 취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미지의 땅은 어디입니까? 다음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 씨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씨앗은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씨는 말씀입니다. 그럼 씨가 떨어진 땅은 무엇일까요? 15절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땅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냥 떨어진 채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결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는 합당한 결실을 내는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다면 싹도 틔우지 않고 뿌리도 내리지 않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길바닥 땅 또는 가시덤불 땅 아니면 돌바닥 땅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도록 자라야만 합니다. 땅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복할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정복할 땅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이미 내 것인데 왜 그것을 정복해야만 할까요?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은 믿음의 영토가 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동편처럼 이미 점령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깃발이 꽂혀 있는 예수님이 주인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안식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지도 몰라요. 처음 신앙을 해서 받아들였던, 점령했던 바로 그곳, 예수님과 오래 동행해온 그곳.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점령하지 않은 아직 남아있는 미지의 땅인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께 받쳐지지 않은 마음의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마저 우리가 밟아서 우리의 소유로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점령되지 않은 마음의 영역들이 있어요. 믿음의 영토가 아닌 곳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여 그곳에도 예수님의 깃발을 꼽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머물고자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도 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점령한 그곳에도 뭐 나름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신앙을 유지해도 지금껏 잘 신앙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경험으로 그 즐거움도 알아요. 그런데 저편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미지의 영역이에요. 약속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뭔가 있긴 있을 텐데 아직은 잘 몰라요.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합니다. 머뭇거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편에 있는 우리에게 경험은 말합니다. 아, 여기가 좋아. 안락해. 여기가 편해. 여기가 익숙해. 네가 잘 아는 공간이야. 그러나 저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부르고 있습니다.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서부의 개척시대였던 1862년에 에이브라햄 링컨은 홈스테드 법이라는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가족당 160에이커, 즉 우리나라로 하면 한 약 20만 평 되는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한 가족당 20만 평을 준 것입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5년간 농사를 지으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법은 1976년까지 유지되다가 폐지되어서 200만 가구 정도가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미국의 중산층을 형성했어요. 미국의 총면적의 10%,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국토의 10배가 되는 땅이 이 홈스테드 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땅을 받은 농부들이 미국을 개척하였고 미국의 경제성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21세 이상만 되면 해방된 노예들도 이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해방된 노예들도 집을 짓고 땅을 일고 자기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경작한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나아가는 곳까지만 나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겠다고 결심한 곳까지가 내 믿음의 영토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을 개척하였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 여전히 교만이 점령하고 있는 교만의 영토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전히 욕심이 차지하고 있는 탐욕의 영토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기심이 차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미움의 자리는 없습니까? 불신이 남아있는 마음의 영역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 땅으로 가자. 저곳으로 가자. 내가 저 땅도 저 마음의 영역도 너에게 주리라. 나와 함께 저편으로 가자. 나와 함께 믿음의 영토를 확장하자.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아멘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여지껏 바치지 않았던, 주님의 소유로 드리지 않았던 그 마음의 영역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피곤한 순례자에게 들려오는 기쁘고 복된 저 소식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주님께 바치지 않은 내 마음의 자리들을 주님께 바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남김없이 그 삶의 모든 자리를, 그 마음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바치어 온전히 주님께 소유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오니, 주여 오늘 성령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한나 모의 경우. 나는 지난 가을에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그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점점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는 우리의 사업이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준비하도록 권유하는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깊은 겨울에 그런 여행을 하기에는 나의 허약한 건강 상태로는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실현할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총회는 언제 어디서 열리게 됩니까? 리뷰지가 결국 내게 알려주리라 생각됩니다. 나는 추운 계절에 방에서 혼자 안식일을 지켜온 탓에 나의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자가 온갖 종류의 일과 대화를 그날에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내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나는 첫째 날을 지키는 자에게 있어서 그날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일요일 준수자 중 가장 훌륭한 사람까지라도 어느 날 하나 온전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안식일 준수자와 함께 있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화이자매는 내가 계량 의복을 입은 것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녀가 고맙게도 내게 그 의복의 본을 보내준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대금을 지불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톰슨 자매는 계량 의복을 입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호흡하기가 곤란해져서 일주일 이상이나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 잠잘 시간에 난로의 연통이 떨어져 나가므로 방이 연기와 가스로 완전히 찬 상태에서 적당한 환기 없이 잠을 잤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는 그 당시 연기가 그처럼 해로운 줄 생각하지 않고 나무와 석탄에서 나온 불결한 가스가 연기에 섞여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도 심한 질식 상태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누워서 호흡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밤의 나머지 시간은 앉아서 보냈습니다. 나는 질식할 것 같은 무서운 상태에 대하여 전에는 결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결코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공포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께서 그분의 포도원에서 나의 봉사를 아직도 필요로 하신다면 나를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간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사탄에게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탄에게 내 뒤로 물러가서 내게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내가 생명이나 사망을 택하고자 손을 펴지 않고 나를 온전히 아시는 분께 그것을 솔직하게 아뢰고자 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장래가 나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생애란 그 쾌락에 관한 한 나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생애의 온갖 부와 영광도 유용성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들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마음 아픈 공허를 만족시키거나 채울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며 단순히 생애의 얼룩이나 공백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순교자처럼 죽어야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거기에 내맡기는 바입니다. 나는 전날 톰슨 자매에게 내가 만일 화이 자매의 집에 있었을 것 같으면 나를 위한 기도가 드려졌을 것이고 병도 낫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화이트 형제와 앤드루스 형제를 데리러 사람을 보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현성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나는 당신이 도착하기까지 살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최선의 길이라면 주님께서 그분의 강한 능력과 그분의 능한 팔로 여기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이 사실을 부담없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분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저항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면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것으로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회복을 위하여 만일 필요한 일이라면 그분께서 처방을 제시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나는 곧 좀 나아져서 어느 정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하나님의 고통받는 자녀 가운데서 여전히 그분의 자비와 성실의 귀중한 기념물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슬프게 하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기 위하여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이처럼 덧없는 세상 저편에 있는 실질적 행복을 찾도록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랜 신랑의 끝에 드디어 오르바가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룻에게도 고향과 친정으로 돌아갈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최고의 적기, 가장 좋은 시간, 황금 시간이라는 말이 있죠. 오르바가 돌아선 길을 따라 나선다면 미안할 것도 없습니다. 설령 미안하다 할지라도 그 미안함을 오르바와 함께 나누면 반감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마침내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그의 신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모압 백성들이 섬기던 신은 바알 볼이라고도 불리우던 그모스였습니다. 그모스는 정복자 혹은 불이라는 뜻의 모압과 암몬의 신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암몬 사람들은 몰렉 혹은 몰록이라 불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감람산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모스를 섬기던 사람들은 그들의 정결 의식으로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가증스러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자식을 그들의 신에게 바친 실로 잔인한 우상 종교였습니다. 바로 그 그모스 신에게로 오르바는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오르바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난 것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배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스럽게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보라, 너의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은 나오미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오미의 진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오미가 진심으로 룻에게 오르바를 따라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을까요? 사실 고대 근동의 풍습으로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따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룻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걸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오미는 분명 그러한 며느리 룻을 시험해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 룻이 단순히 시어머니인 자신에 대한 애정 때문인지 아니면 애정을 초월하여 그동안 자신을 통해서 배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인지를 확인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은 그 룻의 반응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지만 위대한 룻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읽고 들어보겠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우린 여기서 유숙하다라는 말을 주의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해서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샌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시절 여름이 되면 섬진강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오면 아버지가 칭찬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칭찬이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주낚이라고 해서 뜨거운 오후에 낚싯줄을 50m, 100m씩 길게 깔고 50cm 정도마다 낙지를 한 개씩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어항을 이용하여 납자루 같은 작은 물고기를 잡아 낚시에 납자루의 등을 끼워놓은 다음 다음날 아침 확인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상 말로 운수 대통한 날은 가물치, 뱀장어와 함께 심지어는 자라가 물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0여 마리씩 잡아가면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하시면서 없는 살림에 용돈도 주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름이 되면 그 일을 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심심풀이로 하는 일에도 때때로 밤중에 도둑이 와서 낚시줄과 함께 고기를 걷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둑을 지키기 위하여 여름밤을 강가에 풀로 집을 지어놓고 지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강가에 풀로 집을 지어놓고 밤을 지새우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밑에는 돌이 울퉁불퉁 튀어 올라와서 반드시 누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습도가 높아 꿉꿉합니다. 무엇보다도 온 저녁을 모기에게 시달리다 보면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자갈바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의 표현을 룻기서에서는 유숙하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룻의 이 말은 자신도 이제 모압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편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룻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모압 백성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못 박은 모압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Thank you.